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예수 귀하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7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오? 스데반이 대답하였다. 여러 어른과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옮겨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 내가 일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뼘의 땅도 유산으로 주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내 자손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내 백성은 그 나라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의 징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여덟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은 자기 아들 열둘에게 똑같이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나중에 열두 가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이 자기네 형제인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에게 이집트와 자신의 온 집안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뒤 온 이집트와 가나안의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크게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갔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친족의 일흔다섯 사람을 이집트로 불러왔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야곱과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의 주검은 세겜에 있는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전에 세겜에 살던 하몰의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사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사는 우리 백성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우리 조상들을 교묘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우리 조상에게 갓 태어난 산의 아기를 모두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산의 아기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더는 어쩔 수 없어서 아기를 밖에 내다 버리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을 편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의 안갚음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자기를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거 보시오. 두 사람은 형제가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를 해치는 거요? 형제를 괴롭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면서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시내산에 가까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불타는 덤불의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다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무서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그 짓눌림에서 풀어주려고 내려왔다. 자,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돌려보낸다. 이 모세가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라고 말하며 배척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덤불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이 모세를 통치자요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였습니다. 그때 천사는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 우리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를 배척하고 마음으로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줄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그 모세라는 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재물을 가져와 그 앞에 바치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이 하늘에 있는 거짓 신들, 곧 별과 행성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더냐? 너희는 몰록 신의 장막과 너희의 신 네판의 별을 떠 받들었다. 너희는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 너머로 쫓아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본 모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장막을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땅을 차지할 때에 그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윗 시대까지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야곱이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은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어떤 집에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가 발을 딛는 발판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더냐? 목이 굳은 백성이여,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당신의 조상들과 꼭 같아서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로운 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그 의로운 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모두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는 이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열왕기하 제13장. 유다 왕 아하샤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회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서는 아사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의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 명만이 남았다. 여호아스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제37년에 여호아스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회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스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세 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보실 수 있었을 텐데 고작 세 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세 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여호아스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 아들 베나다스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세 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비밀이고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신 신령한 선물이라는 데서 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가르쳐지고 전달되는 지혜라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천 년을 살면서 삶에서 경험되는 많은 것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데는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터득한 것으로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전수받아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지혜도 육신의 삶에는 분명히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유전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유전되는 모든 지혜는 역사를 거듭하면서 바뀌고 개선되어지기 때문인데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복음의 논리는 오히려 바뀌면 문제가 될 만큼 완벽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를 이 2장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앞부분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순서보다는 내용과 더불어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구절들로 나눠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6절 그리고 8절 말씀 중심으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람을 구원하려는 지혜, 즉 십자가의 지혜는 이렇게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통치자들이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 온전한 자들이란 상대적인 세상의 통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한 영적으로 깊은 생명의 진리를 성령의 지시와 가르침으로 알게 되는 신령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헬라 시대의 철학은 지혜 정치, 즉 철인 정치를 권면하고 주창했지만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정치 철학도 조금씩 변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지혜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후 한 번도 바뀌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라고 구별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로마의
통치 대리자들인 이스라엘의 왕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날 이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사도행전 3장 17절에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당시에 유대의 관료들을 향하여 저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멸되어 갈 통치자들이 어찌 영원 속에서부터 주어진 영원의 생명 원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다가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신의 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제거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하는 어리석음으로 통치를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통치 철학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혜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과 성령에 의지함으로 그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완성의 시대까지도 끝나지 않고 영원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그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아래 높여짐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과 9절 말씀 중심으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 오직 은밀한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7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따라 세상의 큰 소리치는 군왕들이나 철학자들은 발견할 수 없도록 깊이 감추어 두셨던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늘 7절 하반절에 황공하게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영광을 드리는 자신에게도 비치기 때문에 영광을 드리는 자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에 대하여 바울은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9절의 말씀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9절에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결국 역사의 수많은 통치자나 지혜자들에게 은밀히 감추어 두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보는 것이고 보는 것과 더불어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 가장 분명한 이 세 가지 도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감추어 두셨던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0절 하반절에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이 감추어두신 것도 같은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아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사도는 교회의 신비를 밝히는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11절 상반절인데 사람의 마음은 다른 짐승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듯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1절 하반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비록 세상의 통치자나 철학자가 아니라도 주님의 은혜의 약속에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 와 계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역시 순종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구원의 계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감추어두신 것으로 만세전부터 정하신 것으로 사람의 눈이나 귀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 속에 와 계시는 성령으로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욱 진리와 약속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거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더욱 깊이 헤아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하는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님만 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구약의 요엘서는 12권의 소선지자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요엘서는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메뚜기 떼와 다른 민족의 습격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메뚜기 떼의 습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의 습격도 치명적입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입니다. 팔주인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메뚜기 떼가 먹고 남은 것을 왕 메뚜기들이 먹고, 왕 메뚜기들이 먹고 남은 것을 새끼 메뚜기들이 먹고, 새끼 메뚜기들이 남긴 것들을 다른 메뚜기들이 먹었다. 이것은 네 종류의 다른 메뚜기 떼를 묘사했다기보다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파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곧이어 다른 민족이 공격에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요엘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서는 이것을 가르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공고합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범죄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